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세계는 하나. 국제 문제 전문 저널리스트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국제 뉴스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지난 9일에 열린 필리핀 대선 소식인데요. 이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 독재자 마르코스. 이 마르코스의 아들이 대선에서 승리했어요.
예, 그래서 그 독재자 가문의 부활 뭐 그래가지고 네. 외신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필리핀의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정말 악명 높은 독재자였죠. 뭐 계엄 통치, 뭐 고문 납치, 감금, 공포 정치에다가 또 부정 축제로 워낙에 유명했는데 예. 바로 그 마르코스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필리핀이 섬이 7천여 개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검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뭐 각 섬들의 개표 결과를 상하원에서 전부 최종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확정 발표되는 거는 이제 공식 발표는 아마 이달 말이나 될 것 같은데 뭐 그렇지만 어쨌든 대선 결과는 지금으로서 뭐 이건 변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 언론들 보니까 뭐 이미 정권 인수팀 꾸려졌고 또 필리핀은 부통령을 따로 뽑는데요. 이 마르코스 주니어의 러닝메이트가 사라 두테르테. 그래도 승리가 확실한데 이제 두 사람 집권한 수순만 남았죠. 그 두테르테 지금 현 대통령 이름이죠.
친숙한데요.
예, 그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이 이제 부통령 됩니다. 두 후보다 뭐 6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니까 뭐 압승이나 다름없고 뭐 헌법에 정해진 대로 6월 30일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사라 두테르테가 지금 현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렇죠.
네, 이따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대통령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마르코스 주니어, 어떤 인물인가요?
본명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근데 보통 봉봉 마르코스라고 불러요. 봉봉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버지 때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젊었을 때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986년에 이제 시민혁명으로 마르코스가 축출돼서 하와이로 망명을 했는데 그때 봉봉도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아버지 따라 하와이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네.
그때 뭐 보석, 현금 이런 온갖 재산들 들고 튄 걸로 유명했었죠. 근데 이 아버지 마르코스는 쫓겨나고 3년 뒤 1989년에 하와이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봉봉과 가족들은 91년에 필리핀으로 귀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정계에 진출해서 뭐 승승장구를 했죠.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돌아온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돌아와서 정계 진출을 안 하고 뭔가 숨어서 아니면 조용히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까지 됐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온 아들이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나요?
저도 안 그래도 어제 그래서 세계에 이 쫓겨나거나 이제 뭐 사망한 이 독재자들의 자식들 이렇게 전 세계에 쭉 바꿔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나?
네, 했더니 대부분 정계에 진출합니다. 많이들.
아, 진짜요?
그게 어떤 나라에서 주로 그러냐면 민주주의, 민주화를 이뤘는데 과거사 청산을 못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런 족벌 정치가 많이 남아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네.
이 족벌, 어떤 가문, 자기네 정치 세력, 이런 것 자체가 후진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지역을 족벌 가문들이 제각각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마닐라가 있는 이 루수온 섬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인데, 그 섬에 일로코스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 마르코스 가문의 아성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원래 이제 아버지가 쫓겨나기 전에 이미 1980년대에 봉봉이 일로코스 노르테라는 곳에서 부지사,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20대 때. 그리고 망명했다 돌아와서 1992년에 돌아온 이듬해에 일로코스 쪽 선거구에서 하원 의원이 됐고 98년에는 주지사가 됐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죠?
봉봉 직전에 그 선거구 하원 의원을 한 사람이 이미 마르코스, 이름이 이미예요.
네.
마르코스 딸입니다. 한마디로 누나가 먼저 하원 의원 한 거고
오.
그다음에 남동생이 했고 이 남동생 봉봉이 주지사를 옮겨간 다음에 하원 의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이멜다예요.
이멜다라고 하면은 그 독재자의 부인 아닌가요?
아마 좀 50대 이상 분들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할 거예요. 특히 구드로 유명했는데 사치스러운 생활 이걸로 또 유명했고 원래 미스 필리핀 출신이고 근데 이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건 말건 이 마르코스 가족들이 뭐 부정축제 유명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100억 달러 이상 챙긴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마르코스가 쫓겨난 뒤에도 회수된 것이 한 4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 가족들이 챙겨서 지금 쟁여두고 있었던 거 지금도 그렇고.
네.
근데 특히 이제 이멜다는 마르코스 가문이 쫓겨난 다음에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뭐 3천 켤레 신발이 명품 신발들이 발견이 돼서 뭐 네. 시끌시끌했고. 근데 그 이멜다와 그 아들 딸이 줄줄이 일로코스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봉봉은 하원 의원하고 주지사하고 다시 하원 의원하고 2007년부터 또 주지사하고 2010년에 상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누나 이미 마르코스는 주지사하고 상원 의원하고 또 이멜다 마르코스는 사실 남편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퍼스트레이디잖아요.
그렇죠.
그때 동시에 마닐라 주지사를 했어요.
아, 예. 그게 가능하군요.
예, 망명에서 돌아온 뒤에 하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92살인데 2019년까지 하원 의원을 했어요.
네.
몇 해 전에 또 뭐 시끌벅적하게 생일 잔치 해갖고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요.
사람이 변하진 않는 것 같고.
예.
잠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필리핀에서도 민주화 혁명이 있었잖아요.
예.
아주 세계사적인 사건 아니었나요?
예, 그 독재자 마르코스가 계엄 통치를 하면서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그 니노이 아키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1977년에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사형은 면해주는 대신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했죠. 우리도 많이 들어본 스토리죠. 박정희 독재 정권 때 이제 야당 지도자 김대중 사형 선고, 미국 망명 똑같은 스토리예요.
네.
다른 게 있다면. 야케노라는 사람은 1983년에 귀국을 하자마자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오, 예.
당시 아케노가 귀국할 때 공항에 이제 세계 언론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자마자 뭐 머리에 괴한이 총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며 쓰러지는 오. 모습이 다 카메라에 잡힌 거죠.
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결국 민주주의를 향한 이 시민들의 열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아키노 장례식 때 뭐 200만 추모객이 운집을 했다고 하고 그 독재 정권 하에서도 계속 밀리고 밀리다가 마르코스가 1986년에 조기 선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우리 87년 6월 항쟁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독재자 마르코스 생각에는 야당이 아마 전열을 정비할 틈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했던 거죠.
예.
그때 이 아키노의 부인 함께 귀국했던 이 코라손 아키노. 이 코라손 여사가 이제 남편 대신에 민주화 시위를 이끌면서 대선에서 승리를 해요. 이 노란 옷, 그 다음에 V자 손마크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이거를 필리핀의 피플파워 혁명이라고들 부르는데 이게 한국의 87년 민주항쟁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민주화 시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런 민주화 혁명이 있었는데 대선 결과를 보니까 마치 없었던 일 같이 느껴지고 이 혁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뒤에 민주화 정황을 쭉 거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의미가 없었다고는 말하면 안 되지만 지금 보면은 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필리핀 유권자들한테 시민혁명은 86년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그런 과거의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봉봉이라는 사람이 경제 성장 이거 내세우면서 이제 젊은이들과 서민층의 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뭐 선거 전략을 잘 세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뭐 한 52%인가가 5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 독재의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봉봉 쪽에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좀 친숙한 정치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구축을 했고 또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문제점들은 좀 가리면서 이제 그런 전술을 썼는데 그게 먹혔다고 합니다. 사실 뭐 아버지 시절에 그 많은 문제는 나 몰라에다가 또 인권 문제 같은 건 무시하고 또 이 경제 성장 노선이라는 것도 조금 구제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먹혀든 거죠.
네.
반면에 이 피플 파워를 계승한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런 진영의 후보로 나온 사람이 선거 준비를 좀 제대로 못했고 또 설상가상 야권의 후보 단일화도 좀 안 된 것 같아요.
네, 봉봉 측에 비해서 뭔가 야권의 선거 전략은 좀 미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대통령 당선자는 옛 독재자의 아들인 상황에서 이번엔 부통령 당선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라 두테르테.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이라고요.
예, 대통령 딸이고 또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남부의 다바오라는 곳인데 거기 시장을 하면서 두테르테가 정치적으로 이제 컸죠. 근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사라도 시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하느라고 3월에 사퇴를 하는데 그때까지 시장이었고 부시장이 자기 오빠예요.
어머.
예, 그렇게 되고. 그 뒤에 이번에 이제 뭐 일부 지역 선거 같이 했는데 또 시장 된 사람 뭐 남동생 예, 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각자 그 근거지가 있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세 정치인은 뭐 어느 나라에나 너무 너무 많은데 이쯤 되면은 이거는 무슨 돌려막기도 아니고. 근데 필리핀 대통령이 그 1987년 헌법에 따라서 그 이것도 우리랑 비슷한데 이제 독재 정권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연임을 안 하게 하고 네. 6년 단임제입니다. 그래서 두테르테는 이번에 이제 못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뭐 작년인가 언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럼 내가 다음번에 부통령으로 나가겠다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좀 저울질을 해보다가 처음에는 그 딸 그 사라를 대선 후보로 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상황을 보다가 지금 봉봉이 유력하기 때문에 봉봉을 지원해 주는 대신 사라를 러닝메이트로 내세운 거죠. 아마도 사라 도테르테는 차기를 노리려고 하겠죠.
진짜 정치판이 집안 잔치도 아니고 아버지부터 아들 딸까지 모두 유력 정치인인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쯤 되면은 집안 정치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안들이 다 좌지우지 몇몇 집안들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필리핀의 족벌 정치를 말씀드렸는데 이 필리핀은 역사적 곡절이 많았죠. 스페인 식민지여서 이름 자체가 필리핀이 된 거고 그다음에 미국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하고 얼마 안 지나서 마르코스 독재를 뭐 20몇 년 동안 거쳤고 그동안에 과거의 어떤 지배적인 경제 구조를 청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족벌 가문들이라는 게 결국은 출발점이 대토지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은 뭐 9개 집안이 토지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다더라. 뭐 20개 집안이 국토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다더라. 100개 집안을 합치면 몇 퍼센트가 된다더라. 맨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빈부 격차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심하죠.
쥐고 있는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예. 그리고 또 미군 기지로 오래 쓰였기 때문에 경제 구조가 더 왜곡되기도 했고. 그래서 마르코스 이후의 대통령들 면면에 보면은
네.
일단 코라손 아퀴노는 그 아퀴노라는 정치인의 부인이죠. 민주주의의 영웅이고. 그런데 사실 이 코라손 집안과 아퀴노 집안 다 필리핀의 유명한 가문들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코라손 다음에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피델 라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군 장성 출신이었어요. 다만 군부 인사긴 했는데 이제 마르코스에 맞서서 이제 시민들에게 동참을 하면서 영웅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당선이 됐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뭔가 시민혁명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네,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90년대까지는 한 10년 간 거죠. 근데 98년에 집권한 사람이 이제 조셉 에스트라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부패 문제로 한 3년도 안 돼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족벌 배경이 없는 원래 배우 출신이다가 뭐 마닐라 시장 거쳐서 대통령이 됐는데
예.
부패 문제로 쫓겨났지만 이게 결국은 그런 뒷배경이 없어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축출된 게 아니냐라고 그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시절에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라는 여성 정치인이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전임자 자녀행기 포함해서 이제 2000년대에 8년 동안 재임을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글로리아 자기 이름이고 그다음이 마카파갈 아로요. 마카파갈이 친정 가문이고 아로요가 남편 가문인데
네.
마카파갈이라는 족벌 출신이고 60년대 대통령을 지냈던 그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의 딸입니다.
네.
남편 아로요 집안도 족벌 가문입니다.
예. 그 뒤에는 누가 대통령이 됐나요?
2010년에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베니뉴 아퀴노 3세, 노이노이 아퀴노라고 부르는데 이 코라손 아퀴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가 2016년 집권한 두테르테 현 대통령이죠. 두테르테는 뭐 지방도시에서부터 출발한 풀뿌리 정치인이고 족벌 엘리트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뭐 치안 유지 이걸 명분 삼아서 뭐 전횡을 휘두르고 특히 또 그 범죄와의 전쟁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네.
뭐 갱 조직원이다 뭐 깡패들이다 그러면 사법 절차가 없이 그냥 다 한마디로 쏘아 죽이는 즉결 처형 같은 이거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실상의 학살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공포 정치, 이제 민주주의 억압하고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민주화 이후에 가문을 등에 업지 않은 대통령이 그럼 그 에스트라다 두테르테 둘밖에 없는데 근데 결국 이 두 사람도 대통령 한 그 거치면서 자기네 세력을 만들었어요.
결국엔 또 가문이 생겼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옛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됐네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봉봉의 승리 요인 중에 뭐 이제 네. 뭐 세대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경제 성장이라는 정책이나 선거 전략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조금 무의미한 게 그렇게 따지면 무슨 정책 선거 같이 들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승리의 제일 큰 요인이 결국은 기득권 집단들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
이번에 에스트라다, 마카파갈, 아로요 두트르테 가문들이 전부 다 이 마르코스 가문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당선될 수밖에 없었네요.
예.
그렇게 해서 마르코스 주니어가 집권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같아요. 필리핀에 예.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단 정치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 성과 같은 걸 전부 무력화하려고 애를 쓸 거고 독재 정권 미화하는 그러니까 역사 뒤집기로 가겠죠. 이제 외교 관계로 보면은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조금 포퓰리즘 이런 면이 있어서 뭐 자국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하고도 좀 마찰이 있었고 중국하고도 갈등을 빚었어요.
네.
봉봉 집권 뒤에도 미국하고는 좀 잘 풀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1995년에 하와이 법원이 이 마르코스 집안 재산 20억 달러를 환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마르코스 네. 집안에서는 불복을 했죠. 이 문제는 미국에서는 사법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아직 해결이 안 됐군요. 네.
그리고 또 중국하고 문제에서는 2016년에 필리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뭐 남중국해 문제 이런 걸로 중국을 제소해서 이긴 적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판결을 거부했죠. 최근에 봉봉은 좀 친중국 쪽인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판결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오히려 중국의 편을 드는 듯한 말을 했어요. 아마 현실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겠다. 경제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인 것 같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이 들어오게 하면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점점점 중국과 우리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로이터통신 같은 데서는 아마 봉봉 집권 뒤에 미국하고의 관계는 좀 어색할 거고 중국하고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 위키리크스라 그래서 미국 국무부 외교 문건들이 대거 폭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문건들에 따르면은 이 봉봉이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을 집중적으로 왔다 갔다 한 시기가 있어요. 이때 중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 같고 그래서 중국도 이제 당시에 이미 정치인이고 이제 잠재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봉봉 선거구에다가 중국이 영사관도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중 감정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그 부분에서는 줄타기를 좀 해야겠죠.
네. 필리핀 경제에 미칠 영향도 좀 살펴볼게요.
필리핀은 경제가 그러니까 1인당 실질 GDP가 한 8천 달러 선이니까 뭐 최빈국은 아니지만 뭐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도 뭐 아주 잘 사는 편은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외국 투자 이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광 산업이나 이제 해외로 나가 있는 이주 노동자들 송금 이런 것도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반도체나 전자 제품 조립 가공 같은 산업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뭐 예전에 뭐 의료 산업 같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다른 제조업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 가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19 전까지 2017, 18, 19년에는 뭐 매년 6% 이상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좀 괜찮았고 그러니까 팬데믹의 충격이 뭐 다른 나라들과 다 마찬가지로 크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뭐 외환보유고라든가 재정금융 다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두테르테가 이제 빈곤 감소,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이거를 강조해왔는데 그래서 빈곤율을 뭐 17% 선으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인구 한 1억 1,500만 명 가운데 빈곤선 이하에 사는 사람들이 16%. 그건 이제 약속을 지킨 거죠. 네네. 이제 봉봉 같은 경우는 인수팀 꾸리면서 뭐 전문가들로 경제팀 구성하겠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경제를 더 이제 키우는 거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고요. 뭐 외국 투자 늘리고 인프라 확충하고 이런 두테르테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겠죠.
네. 우리가 필리핀이라고 하면은 보통 관광지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치 상황이 참 복잡한 나라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필리핀 여행 갈 때 여기 지역이 어느 가문의 땅인가.
정말 그런 거죠.
네, 네. 한번 찾아보고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계는 하나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 구정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